어떤 결심이란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많이 아플 때 꼭 하루씩만 살기로 했다. 몸이 많이 아플 때 꼭 한순간씩만 살기로 했다. 고마운 것만 기억하고 사랑한 일만 떠올리며 어떤 경우에도 남의 탓을 안 하기로 했다. 고요히 나 자신만 들여다보기로 했다. 내게 주어진 하루만이 전생애라고 생각하니 저만치서 행복이 웃으며 걸어왔다. 예인 수녀님이 쓰신 시인데요. 어떻게 공감이 되시나요? 이렇게 하면 저만치서 행복이 웃으며 막 걸어올 것 같으신가요?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일부 공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마음을 다잡을 필요가 있기도 하기 때문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동의가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시처럼 그래 하루만 견뎌보자, 이 순간만 참고 인내해보자, 좋았던 때 고마웠던 순간만을 기억하면서 그래 다시금 힘을 내보자 이렇게 마음 먹어보려고 해도 솔직히 잘 안 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루 이틀 이렇게 다짐하면서 인내해 볼 수 있지만 힘든 상황이 지속되면 이런 다짐만으로는 힘겨운 삶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다시금 힘을 내보려고 해도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마음이 우울해지고 점점 낙심하게 되며 절망의 늪으로 깊이 빠져드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따라서 세상을 이길 힘은 하루만 견뎌보자, 이 순간만 참고 인내해보자, 매일 이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경험할 때 비로소 세상을 넉넉히 이길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름 모를 여인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의 긍휼을 덧입은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금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실까요? 첫째, 함께 아파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함께 아파해 주십니다. 먼저 본문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자, 여기서 그 후에라는 말은 앞서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에서 가버나움에 가신 예수님께서 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그 직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죽어가던 종을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나인이란 성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메고 성 안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셨죠. 자, 죽어갔던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는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앞서 백부장의 종은 죽어가던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이미 죽은 상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어 본문 12절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자,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나온 이 시신은 한 어머니의 하나뿐인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오늘 성경 저자는 그녀가 남편을 잃은 과부였다라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도 없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혼자 된 몸으로 하나뿐인 아들을 키워왔습니다. 여성의 몸으로 홀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물론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장례 행렬에 동참해 주면서 함께 울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래도 여인은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도움을 받아온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장례 행렬에 동참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홀로 아들을 키워왔던 이 여인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이 여인을 무시하고 깔보며 때로는 남편 없는 이 여인을 치근덕거리면서 수시로 괴롭혔을지 모릅니다. 이 여인은 때로 온갖 음해와 맞서 싸워야 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오해와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도 참고 견뎌야 했을 것입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차마 입으로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녀는 버티고 또 버텨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그녀로 하여금 참고 견디며 버틸 수 있도록 해준 힘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뿐인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뿐인 외아들이 그녀의 인생의 전부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녀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여인은 그 아들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참고 견뎌온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이 잘 되기만을 바라면서 수많은 어려움에서도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이를 악물고 버텨온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전부였던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여인에게는 자신의 존재 이유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신이 살아가야만 했던 그 이유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어 살아온 것도 서럽고 힘든 일인데 하나뿐인 아들마저 떠나보내야만 하는 이 여인의 마음을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여인을 과부라고 말하고 아내를 잃은 남자를 호라비라고 말하지도 하지만 자녀를 잃은 사람을 표현하는 말이 없는 거라고.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 없는 이 여인은 그런 아픔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러한 슬픔과 아픔 가운데 빠진 이 여인을 우리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그저 안 됐네, 불쌍해서 어쩌나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의 이 원어적 의미는 그야말로 내장이, 이 속에 있는 내장이 뒤틀어지는 듯한 그 고통을 느끼는 그런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아픔을 보면서 자신의 속이 뒤틀어지는 듯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즉 지금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리고 이 땅에 홀로 남겨진 이 여인의 아픔을 예수님은 본인의 아픔으로 받아들이시고 같이 고통스러워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처럼 아파하는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아파해 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말들이 많은 구절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도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질병으로 아파하며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많은 구절 속에서 이와 같이 아픈 자들을 함께 아파해 주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많은 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께 아파해 주셨던 주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들의 아픔을 보시고 힘든 상황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우리들의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함께 아파해 주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안 됐네, 불쌍해서 어쩌나가 아니라 우리가 아파 신음할 때 함께 아파하며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든 오늘 이 사실 하나만을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을 아시고 안타까워하신다는 것, 불쌍히 여기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실까요? 둘째로는 친히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아파하는 이들의 고통을 함께 아파해 주시며 그 고통의 짐을 함께 나누어 주시는 분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그와 같이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이들의 그 아픔을 위로하시는, 친히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은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녀의 고통을 함께 아파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아이고 불쌍해서 어쩌나, 그렇게 혀를 차며 마음만으로 안타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안쓰러운 마음으로 바라보시고는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슬픔에 잠겨있는 이 여인에게 다가오셔서 울지 말라 말씀하시며 친히 위로해 주셨습니다. 숨이 막혀오는 것만 같은 너의 아픔과 고통을 내가 안다. 슬픔에 겨워 울고 있는 너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고 내가 공감한다. 이제 내가 안아줄게. 그러니 이제는 울지 말아라. 어쩌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녀를 꼭 품에 안은 채 함께 울어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는 분명 그렇게 해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슬픔 가운데 울고 있는 여인에게 울지 마! 그래도 이겨내야지!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내야지! 믿음으로 견뎌내야지! 이렇게 다그치듯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저 따뜻하게 품어 안으시며 울지 말라고 위로해 주셨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욥의 새 친구와 예수님의 다른 점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욥을 찾아와 주었습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아무런 위로를 주지 못했습니다. 사실 욥의 친구들의 말은 틀린 것이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타당한 이야기였고 그 문장 하나하나씩만 살펴보면 나무랄 것이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욥기서 4장 7절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욥이 육체적으로는 병들었고 자녀들이 다 죽어버리는 비극을 맞았을 때 친구들이 찾아와서 했던 위로가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당연히 네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 너의 죄를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개해라. 인과응보,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벌을 받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는 말이죠. 욥기서 8장 4절부터 7절까지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내 아들들 다 죽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은 거야. 그러니 네가 이제부터 다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청결하고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네게 다시금 복을 주실 거야. 네 시작은 이렇게 미약하지만 너의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거야. 욥의 세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욥을 위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의 그 많은 말들은 욥에게 전혀 위로를 주지 못했습니다. 욥의 회복에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 주님은 본문 속에 등장하는 불쌍하고 가련한 이 여인을 향해 너의 죄 혹은 너의 아들의 죄 때문에 그가 벌을 받아 죽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우리 예수님은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녀를 품으시며 울지 말라 위로해 주셨습니다. 많이 아프고 힘들지. 내가 그 마음을 안다. 그래서 나의 마음도 아프다. 이제 내가 너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겠다. 무너져 내린 너의 마음을 만져주고 위로해 주길 원한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울지 말아라. 어쩌면 주님의 이러한 따뜻한 위로의 말에 아들을 잃은 여인은 더 많이 울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품에 안겨서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만 닦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마음 아프십니까? 여전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눈물짓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찾아가 위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망설이거나 지치하지 말고 간절히 주님을 찾으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도 이 여인처럼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여 다시금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실까요? 셋째는 다시 살게 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만 같을 때 가도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수월의 깊은 곳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 것만 같을 때 주님은 그러한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친히 건져주시고 다시금 힘을 내어 살아가도록 구원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과 15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4절,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자, 예수님은 여인의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일부러 가까이 다가가셨고 의도적으로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죽은 사람의 관에 손을 댄다는 것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잃은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아들을 보면서 망연자실하고 있는 여인을 위로하고 조금도 망설임 없이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죽은 아들의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주님이 말씀하시자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관에서 일어나 앉고 말도 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말도 했다라는 것은 실제로 다시 생기가 회복되고 의식이 되살아났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죽은 아들만 다시 살려준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죽은 아들뿐만 아니라 죽어가던 여인 또한 다시 살게 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죽은 아들의 장례 행렬을 뒤따라가는 여인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죽어서 싸늘한 시신이 되어버린 아들을 무덤에 묻기 위해 사람들이 죽은 아들의 관을 메고 무덤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장례 행렬을 뒤따라가는 여인의 마음, 어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자신도 죽은 아들과 같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아들과 함께 무덤에 묻혀서 함께 죽고 싶은 그런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더 이상 살아갈 용기도, 더 이상 살아갈 소망도 없었기에 장례 행렬을 뒤따라가는 이 여인은 죽은 아들과 함께 그렇게 무덤 안으로 같이 들어가서 함께 죽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그 행렬을 뒤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죽었던 아들이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권능으로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다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 여러분 죽은 아들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죽어가던 여인도 다시 살아갈 소망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다시 힘을 내어 살아갈만 하는 이유가 되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아파하는 이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찾아오셔서 그 상한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며 다시 일어서도록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이와 같이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지금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도저히 살아갈 힘과 용기가 나지 않을 때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며 우리의 손을 굳게 잡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죽어야 모든 것이 끝날 것만 같은 그런 상황, 그런 고통스러운 삶의 끝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바람처럼 찾아오셔서 어느덧 저와 여러분 곁에 서 계실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놀라운 능력의 손으로 친히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세상을 이길 힘이 점점 약해져 갈수록 더 간절히 기도하며 나를 살게 해달라고 주님의 그 크신 긍휼을 나타내 주셔서 나로 하여금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를 주님이 들으시고 다시 살게 하시는 긍휼을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고 피할 길이 생기며 기적처럼 돕는 은혜들이 있어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어 믿음으로 내일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잃어버렸던 이 가련한 여인의 슬픔의 자리, 절망의 끝자리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아파해 주셨고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녀로 하여금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였습니다. 더욱이 이 사건을 통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구원의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모두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누가복음 7장 1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듯 한 과부의 삶 속에서 주님이 찾아오셨고 역사하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이름조차 알 수 없었던 가련한 여인의 인생은 이와 같이 긍휼히 여기셨던 주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간증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결코 당신의 사랑하는 영혼,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소중한 영혼들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무기력하게 방관하며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함께 아파해 주시고 친히 위로해 주시며 우리들의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며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금 힘을 내어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힘든 삶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긍휼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다시금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